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중동국가 카타르에서 걸프협력위원회 6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을 만납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대한 일부 아랍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부 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은 핵합의의 핵심 부분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면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카타르 방문에 앞서 이집트에서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만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대처하는 이집트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스의 주식시장이 오늘 5주 만에 문을 열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스 주가지수는 장을 열자마자 5주 전 종가에 비해 거의 23% 폭락한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2시간여 만에 주가지수는 1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6월 말 채무위기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은행과 주식시장 등 금융기관들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 뒤 유럽연합 등 국제채권단과의 합의로 지난달 20일 은행문을 연 데 이어 주식시장도 오늘 다시 개장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현재 채권단과 940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시장의 자금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 실적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아시아 주식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아시아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5% 이상 폭락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약 1%, 홍콩 항셍지수 역시 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오늘 배럴당 $46 85센트에 거래됐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51 91센트에 머무는 등 국제유가 하락세도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병돼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가 어제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데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현지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무장단체 공격으로 병사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번 공격을 강한 어조로 비난한 뒤 사건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유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모든 무장단체들의 중앙아프리카 지원단의 중립적인 활동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1년 전 아프리카 연합군으로부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평화유지 임무를 이어받았습니다. 평화유지군은 중앙아프리카의 정치 이양 과정을 지지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양의 한 섬에서 발견된 항공기 잔해는 지난해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여객기와 같은 기종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이 밝혔습니다. 리오 티옹라이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어제 프랑스 당국과 항공업체 보잉사의 조사 결과 해당 잔해는 보잉 777 여객기의 보조날개 부분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옹 티옹 라이 장관은 마다가스카르 동부 레이니옹 섬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잔해 역시 실종 여객기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어젯밤까지 샌프란시스코 북부 로어 레이크 지역에 2만 2천 헥타르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24채와 단독 건물 26채가 전소됐으며 또 다른 주택 6,300여 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재난 현장에 동원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라셨습니까? 여자아이들은 술래잡기에 고무줄 놀이, 뭐 소꿉놀이 같은 걸 주로 하지만은요. 남자아이들은 뛰고 구르며 놀지요. 막대기나 장난감 총을 들고 전쟁 놀이를 즐깁니다. 남자아이들이라면 한두 개 이상의 장난감 총은 주로 가지고들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장난감 총도 워낙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장난감 총을 갖고 있던 남자아이가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장난감이 장난감 같지 않아서 경찰이 아이가 진짜 총을 가지고 위협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진짜같이 생긴 장난감 총이 실제 미국에서 범죄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규제해왔습니다.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뉴욕주도요, 이 장난감 총 판매에 대한 규제를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형 상점들이 적발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총기 규제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요. 또 총기 사고로 참사가 일어난 뒤라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수천 개의 실물 같은 장난감 총이 판매됐고 이로 인해서 5인 사격 사건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장난감 총을 판매해온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시어즈, 아마존 같은 상점들이 뉴욕주 검찰과 합의를 했다고 해요. 더 이상 불법 장난감 총을 팔지 않기로 했고 30만 달러의 벌금도 물게 됐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에는요, 장난감 총은 끝에 주황색 선이 그어져 있고 진짜 총에 사용되는 색깔인 파란색, 검정색, 은색, 알루미늄색은 쓰지 못하고요. 밝은 색을 띠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불법 장난감 총을 구입하는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이런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하겠는데요. 이번 조처로 인해서 미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난감 선택뿐 아니라 폭력적인 놀이 자체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영향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유행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오후에 33도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19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23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4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 주말 미국인들은 한 달에 두 번 뜨는 보름달인 블루문을 즐겼는데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블루문 들어보시죠. 블루문 You saw me standing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Blue moon You knew just what I was there for You heard me saying a prayer for Someone I really could care for And then there suddenly appeared before me The only one my arms will hold I heard somebody whisper, please adore me.
And when I looked to the moon, it turned to gold,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Suddenly appeared before me, the only one my arms will ever hold. I heard somebody whisper, please adore me. And when I looked, the moon had turned to gold,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육군이 모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온실가스 규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청정 전력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데요. 네. 이 계획은 앞서 행정부가 제시했던 구상의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초안보다 내용이 훨씬 강화됐다고 합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release the final version of America's Clean Power Plan. The biggest, most important step we've ever taken to combat climate change.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새 청정 전력 계획은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어떤 정책보다도 크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라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대충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청정 전력 계획은 앞으로 15년 동안 미국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의 양을 3분의 1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에 대비해서 32%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발표한 초안에서는 발전소 탄소 배출량의 감축 목표가 30%였는데요. 2% 더 늘어난 겁니다.
네. 현재 미국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결국 이 화력발전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족한 전력은 역시 재생에너지에서 얻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요. 네.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비율을 28%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새 청정 전력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가 각 주에 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주고요. 각 주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미 환경보호처 EPA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네. 2016년까지 초안을 그리고 2018년까지는 최종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 업계의 타격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게 될 텐데요. 예. 에너지 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행정부 계획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새 청정 전력계획에 따르면은 각 주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주 정부들이 순순히 따라지는 것만해요.
네, 아닙니다. 네, 웨스트버지니아 주나 와이오밍 주 같이 석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석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비난했는데요. 예. 이 몇몇 주지사는 행정부 계획을 무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미 여러 주가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5개 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만약 소송이 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다면 이 몇 년이 지나야 그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공화당은 이런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 정치인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상원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맥커널 상원의원은 주지사들에게 이 계획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재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무책임하고 무리한 계획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맞지만 민주당 입장은 다르겠죠.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만 해도요. 이 지난주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계획하고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 청정 전력 계획을 지지했고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계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공화당 후보들은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고 내놓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 언론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책 면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UN 기후변화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국제회의에서 미국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밑밥을 까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대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Pew Research Center가 7월 중순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대법원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48%로 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대답 43%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7년에 대법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72%였고요. 이 부정적인 사람이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늘어난 건데요. 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1985년에 관련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네. 거기다가 대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또 나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의 경향을 보면요.
네.
지난 2008년 공화당원의 80%는 연방대법원을 호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3%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 그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50%에 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서 7월 사이에 이 호의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17%나 뚝 떨어진 겁니다.
네. 그 이유가 짐작이 가는데요. 최근 대법원에 역사적인 판결이 몇 건 있었는데 그 영향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이른바 그 오바마 케어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고요.
네.
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이 둘 다 진보적인 판결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공화당처럼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민주당원 가운데 이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64%였는데요. 2014년에 그 기독교도가 운영하는 업체에 종교 자유권을 인정한 이른바 코비 로비 판결 당시에는 그 지지도가 54%로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 그 오바마 케어와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나면서 다시 지지율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 대법원이라면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립적인 기관인데요. 이제 미국인들이 정치적인 안경을 쓰고 대법원을 바라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수록 양극성이 짙어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이 대법원만큼은 당파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는 대법원도 의회나 백악관처럼 정치적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곳으로 미국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사회에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른 구분이 심화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그 무엇 하나 그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데요.
네.
이 대법원 역시 중립적인 결정권자 혹은 심판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당파적인 시각에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상원이 인준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많은 미국인이 죽을 때까지 대법관을 할 수 있는 그 대법관의 종신제를 바꾸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종신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17%인데 반해서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데 대한 지지율이 66%에 달한 겁니다. 이 결과 역시 오바마 케어와 그 동성결혼의 합법화 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더 주목을 끄는데요.
네.
하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올해 미국 육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시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미 육군의 올해 모병 목표가 아직 14%가량 채워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육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지난 20년 동안 세 번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육군의 모병이 힘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미 육군 모병 담당관인 제프리 스노우 소장은 USA Today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젊은이들이 현역 군인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모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만큼 모병관들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5만 9천 명 신병 모집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네, 앞서 미 육군이 기동력과 현대화 또 정예화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병력 규모를 최대 45만 명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육군도 앞으로 몇 년 동안에 4만 명을 줄일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런 축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전투와 지원 임무를 위해 매년 6만 명의 젊은 신병들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미국 군대는요, 한국과 북한과는 달리 이 본인이 원하면 군대 스스로 지원하는 자원제이지 않습니까?
네.
또 신병을 모집하는 모병관들도 지역마다 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병관이 지역 젊은이들을 만나서 군대에 복무할 때 얻게 되는 혜택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입대를 장려하는데요.
네.
사실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10개월 동안 모병관들이 그 육군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 41만 5천 명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만 명이 정식으로 입대 신청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동안 37만여 명의 젊은이들과 상담을 했고 그 가운데 5만 2천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입대 지원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적었지만 그 육군에 관심을 보인 젊은이들과의 상담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 육군으로 복무를 하면은 혜택이 많죠.
네, 많습니다. 우선 뭐 확실한 봉급이 보장되고요. 본인은 물론이고 직계 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뭐 한국말이 유창한 사람이 지원한다고 하면 이 외국어 능력 수당까지 지원받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새로 들어오는 군인은 일회성 보너스, 특별 상여금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그 보너스가 좀 줄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창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할 당시에는 이 육군을 포함한 미군 전체가 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입대 요건을 낮추고 또 신병 지원자들에게 보너스를 대폭 지급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06년에 미국은 신병 모집과 또 현역 군인 유지를 위해서 10억 달러에 가까운 그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네.
총 보너스 지급 액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예,
하지만 지난 2013년에는 보너스 지급액이 총 2억 3,500만 달러로 떨어졌고요. 2014년에는 1억 1,7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 보너스는 줄어드는데 민간 경제는 좋아지니까 군대에 관심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군대의 지원 요건도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스노우 소장은 지적했는데요.
네.
군 입대 시험 성적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지원생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스노우 소장은 그러면서 그 지원자들의 수준이 올해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육군 외에 다른 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 국방부는 공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는 5월에 이미 모병 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요즘 미국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인데요. 자,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는 Black Lives Matte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미국에서 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희생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우려와 항의, 분노의 목소리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구호이자 시민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최근 들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지만은요, 요즘 생긴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 말이 처음 생긴 건 지난 2012년 이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트레이본 마틴 사망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예, 식료품점에서 이 먹을 걸 사가지고 가는 10대 흑인 청년 트레이본 마틴이 히스패닉계의 백인 자경단원이었던 조지 진머맨에게 이 총격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네.
예,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진머맨이 이듬해인 2013년 7월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이 흑인 사회가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생겨난 말이 바로 이 Black Lives Matter입니다.
네, 그러니까 흑인들의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를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당시 이 진머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엘리시아 가르자 또 페트리시 쿨로스라는 이 두 명의 흑인 여성이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이 Black Lives Matter를 해시태그,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나눌 주제로 이 Black Lives Matter를 정하면서 흑인 사회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됐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 Black Lives Matter 풀뿌리 시민운동도 시작된 겁니다.
네, 뭐 그때만 해도요, 이 Black Lives Matter가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었죠.
예, 맞습니다. Black Lives Matter가 풀뿌리 시민운동으로서 큰 전기를 맞게 된 건 지난해 8월에 중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이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건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는데요.
네.
예, 무장하지 않은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에게 최소한 6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 퍼거슨시에서는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던 10대 청년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다면서 연일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고요.
네.
예,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문제의 경관에게 불기소 판결이 내려지자 방화와 폭동 등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와 피켓이 등장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해는 유난히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Black Lives Matter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백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흑인 사망 사건은 모두 19건인데요.
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8건이 다 지난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체포 과정에서 이 백인 경관에게 목 졸려 숨진 흑인 남성 에릭 가너 사건이라든지 또 오하이오주의 한 대형 상점에서 공기총을 구매하려다가 백인 경관에게 총을 맞고 숨진 존 크로포트 사건 등이 다 지난해에 발생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도 이어져 왔습니다.
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요, 지금은 제대로 조직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듯한데요.
예,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주로 30대 미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가나에까지 23개의 지부를 거느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예, 미국 재계의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의 재정적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Black Lives Matter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 Black Lives Matter는 미국 사회에 오래 뿌리 박혀 있는 이 흑백 인종 갈등 문제를 뿌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예, 이달 초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된 한 집회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애리조나 피닉스 집회라면은 넷루츠 네이션 연례 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넷루츠 네이션은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이 정치 활동하는 정치 합의체인데요.
예. 예,
지난 2006년에 처음 정치 집회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이 전국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올해 총회에도 몇몇 민주당 후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어떤 논란이었습니까?
예, 넷루츠 네이션 총회는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그리고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
예,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의 대권 후보들이죠.
예?
예, 이날 먼저 논란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마틴 오말리 전 주지사였습니다. 오말리 전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 화이트 라이브스 매러, 올 라이브스 매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흑인의 생명도 백인의 생명도 모든 생명도 다 중요하다 이런 요지의 발언인 셈인데요.
네.
그러자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소속의 한 흑인 여성이 강단에 뛰어올라서 오말리 전 주지사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네,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다는 건데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블랙 라이브스 매러 측은 이 블랙 대신에 올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의 본질이 희석된다는 겁니다.
예.
예, 무장도 하지 않은 흑인들이 경찰의 무분별한 과잉 진압에 목숨을 잃고 있는 이 배경에는 분명히 흑백 인종차별이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생명이 소중한다는 말로 바꿈으로써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축소하고 또 왜곡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또 버니 샌더스 후보도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와 관련해서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예, 버니 샌더스 후보 역시 같은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오말리 후보에 이어서 강단에 오른 샌더스 후보는 이 어수선해 있는 청중들에게 만약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면 상관없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나라의 사법체계 때문에 흑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블랙 라이브스 매러 측은 이 샌더스 후보가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5월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한 후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인기가 참 예사롭지 않은데
네.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전통적으로 흑인들은 이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자들이었죠.
예. 예,
그런데 만약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면 힘겨운 싸움이 될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오말리 후보가 두 번이나 이에 관해서 사과를 한 거라든지
네.
예, 또 샌더스 후보가 자신이 지난 50년 동안 민권을 위해 투쟁해왔다고 강조하는 것도 다 흑인 유권자들을 의식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클린턴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클린턴 후보는 아주 명쾌하게 블랙 라이브스 매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흑백 갈등이 단순히 흑인들이 못 살아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조직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운동가들이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는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 후보들은 이 대체로 블랙 라이브스 매러를 하나의 구호로 간주하면서 그다지 큰 비중은 두지 않는 편입니다.
네.
예, 공화당 후보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 빈곤층 지원이라든가 마약 금지 같은 접근으로 이 해결책을 찾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 파워가 얼만큼일지는 내년 대통령 선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린다 론스타트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골라봤습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My heart.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알아봤죠?
네. 지하철도는 19세기 중반에 흑인 노망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인데요.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들은 남부 노예주를 탈출한 흑인 노예들에게 숨을 곳과 음식을 제공했고요. 도망 노예들이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부주나 캐나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도망 노예들 얘기는요. 19세기 중반에 나온 소설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통해서 잘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작가 해리엇 스토우 역시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스토우는 도망 노예들 얘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V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V is for voter registration.
예,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스 다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유권자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민권자로 100년을 살아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입니다.
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지역 한인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민 온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투표율과 유권자 등록률이 낮지만 기존의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라든지 백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80% 유권자 등록, 80% 투표 참여만이 우리가 주류 사회로 가는 길이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이 성과는 다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커뮤니티 전체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남한이나 북한 청취자들께는 낯선 말일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유권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투표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투표하면 되는 건데요. 이 북한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위원회가 선거자 명부를 작성해서 공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선거위원회에서 공시한 선거자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유권자를 확인하는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개인에게 맡깁니다. 각 개인이 알아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주나 군이 자체적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주나 군마다 조건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스콘신 주립 메디슨 대학교 정치학과 베리 버든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Yeah, it'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It didn't exist in most states.
네, 비교적 새로운 현상입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주의 유권자 등록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는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비밀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투표 용지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투표 용지를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중, 3중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걸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혁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었다고 버든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주정부가 통일된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스다코다주를 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주는 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주민만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주의 운동가들은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등록 제도를 만든 목적이 다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온 이주민들, 가톨릭 교도들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 이민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정 기간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주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막는다든가 비싼 인두세를 낸 사람에게만 유권자 등록을 할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흑인들이나 일부 백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막기도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문제는 종종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지난 6월 초에 유권자 등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 believe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I believe we should
저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은 누구든지 18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게 해야 합니다.
클린턴 후보처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1993년에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제정됐는데요.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때나 다른 관공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학자 베리 벌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Democrats pushed for that and Republicans opposed it.
민주당은 이 법을 지지했고요. 공화당은 반대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반면에 공화당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권자 등록을 좀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선거 부정을 막는데 더 신경을 쓰고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양당 사이에 늘 긴장이 감돌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권자 등록이 늘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온라인 등록 제도일 거라고 버든 교수는 말했는데요. 인터넷 덕분에 유권자 등록 제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벌든 교수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문제는 다른 주로 이사할 때 유권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권자 개인이 알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거죠. 만약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사한다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유권자 등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25일에서 30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는 주가 많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전에 살던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고요. 새로 이사한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조건이라든가 마감 시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주마다 다른 게 참 많은데요. 유권자 등록 제도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쉬운 주도 있습니다. 이 선거 30일 전에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주도 있고요. 이 반면에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와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헌법은요. 일반적으로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상당히 큰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선거 날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연방 상하의원을 뽑는 날이 제각각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같은 날 일제히 연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거일이 11월 첫째 월요일에 다음 날 그 화요일로 정해져 있죠.
네. 지금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요. 성별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정권을 갖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1789년 선거 때는 투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다수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당시에는 토지를 소유한 백인 성인 남성만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나 다른 유색인종, 여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이 과거 노예였던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했고요. 이 1920년대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그전까지 21살 이상이던 투표 연령을 18살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 알아봤습니다. 부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bug someon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ug someon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I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Do that later. Come on, let's just go.
I said I can't go.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마이크, 우리 지금 영화 보러 가자, 응?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I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지금은 안 돼.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거든. 이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에이, 그거 나중에 하고 빨리 가자, 응? 이라고 보채자 마이크가 I said I can't go.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입사 지원서 작성하는데 집중해야 해. 날 좀 그만 내버려둬.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알았어, 알았어. 더는 귀찮게 안 할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o bug some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Do that later. Come on, let's just go.
I said I can't go.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to bug, B-U-G, bug someone. To bug someone. If a friend keeps asking you to do something you do not want to do or cannot do, you might ask him to leave you alone or stop bugging you. In today's conversation, Mike says to Jason, "Stop bugging me. Stop bugging me." This means that Mike wants Jason to stop bothering him. 단어 bug는 명사로 벌레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누군가를 괴롭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가 윙윙 하고 날아다니면 짜증이 나고 신경 쓰이죠. 손을 막 흔들어서 모기를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계속 귀찮게 할 때 끊다, 그만두다 라는 동사 stop 또는 quit, quit를 써서 stop bugging me 또는 quit bugging m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 좀 귀찮게 해, 성가시게 좀 굴지 마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제발 날 괴롭히지 말라고 했죠. So stop bugging me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ony will not like it if you keep bugging him while he is working 라고 하면 일할 때 성가시게 하면 토니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I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Do that later. Come on, let's just go.
I said I can't go.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Let's review. If you are bugging someone, you are bothering them. To bug someone. To bug someone. To bug someon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D.Y.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투데이 3부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92년 8월 3일) 오늘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위한 첫 항해를 떠납니다.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동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콜럼버스는 항해 자금 마련을 위해 스페인의 여왕인 이사벨 1세를 찾아갔고 당시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에게 선박과 자금을 내줍니다. 결국 콜럼버스는 1492년 오늘 니나호, 핀타호, 산타 마리아호 이렇게 세 개의 함선에 90여 명의 선원을 태우고 스페인의 팔로스 항을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후 70일 만인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는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이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인지 알지 못하고 그곳이 인도라고 믿었습니다. 1958년 8월 3일 오늘 세계 최초의 원자력 미잠수함인 USS 노틸러스호가 북극의 만년빙 밑을 지나 그린랜드 해까지 가는 역사적인 잠수 항해에 성공합니다. 노틸러스호는 4년 전인 1954년 수시로 부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기존의 잠수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된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 열흘 전 노틸러스호는 윌리엄 앤더슨 중령의 지휘 아래 진주만에 떠나 베링 해협을 거쳐 북극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노틸러스호는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잠수해 시속 19.05노트로 96시간에 걸쳐 잠수 항해해 마침내 1958년 오늘 그린랜드 해에서 부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노틸러스호는 세계 최초로 북극점 수면 밑에 통과한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